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현진향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가족 여러분. 저는 현진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향 자매님. 혹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도해도 그대로인 현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를 듣는데 마음이 참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양자매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절 말씀, 진양자매님 읽어주세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병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그 과정에서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접촉도 꺼려지는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죠.
그렇죠.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관계도 끊어진 상태, 경제도 무너졌고 희망도 없는 상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문을 듣고입니다. 이 여인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그 믿음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도 아니고 단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넘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장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듣고 오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후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년의 고통이 단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까지 함께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여인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림을 받았습니다.
12년간 앓던 병이 한순간 낫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나였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믿음대로 병이 낫고 따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진양자매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막아도 상황이 막아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더라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한 걸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 하나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 방향과 다른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며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밤 평안한 밤 또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천천한 강가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랑 자매님과 사모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나날이 날이 더 좋아져서요. 네. 너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돌아오는 이 시간이 기대돼서 또 한 주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많이 덥죠?
네. 네,
더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만나는 걸 사모하고 있다니,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자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향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보릿고개처럼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 또 산에 갔을 때 그 산나물이 우리를 반겨주고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조차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인 것 같아서 더 이 시간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는 것으로 광야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야학교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의롭다함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우리의 칭의의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공로뿐 아니라 심지어 믿음 그 자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것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네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믿음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의 기록자들이 믿음과 우리의 칭의 관계를 언급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사용하죠. 또 믿음으로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네,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니까.
그렇죠, 도구.
네, 믿음으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 맞지만 믿음 때문에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을 의롭다하심의 근거로 보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믿음을 의롭다함의 직접적 원인이나 공로로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로 61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뭐였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손상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수천 번이라도 위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의지해 그것만을 믿고 의롭다 함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의 위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62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다음 주장이 정말로 맞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의인은 반드시 완전 무결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모든 면에서 율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율법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나 금생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 해도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상의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전부도 심지어 그 일부도 될 수 없다. 자, 이거 정말로 맞다고 했나요?
네, 맞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앞설 의는 반드시 완전 무결할 것이어야 하고 또한 모든 면에서 율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나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등을 볼 때 맞는 것이고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고백되는 기도들을 볼 때 소존재, 그러니까 금생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진 것이다 역시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전제도 맞고 소전제도 맞으니 결론은 3입니다. 네, 우리의 최상의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전부도 심지어 그 일부도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다시 돌아봤고요. 62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2문 질문.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야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조금이든 전부든 우리의 행위가 의가 안 되느냐, 그래서 대전제도 받고 소전제도 받고 그래서 둘 다 맞으니 결론은 참이다, 안 된다, 길게 봤는데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 지금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 불완전함, 이것과 관련한 그 밖의 이유, 네, 불완전하다는 것 안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네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완전할 수도 있을까요? 뭐 있다고 쳐보죠. 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면, 네. 자, 그럼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 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행위가 완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한 것에 불과하니 그것이 완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사면해주거나 과거의 잘못들을 대충 대해서 보상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했어요. 완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저희들은 훌륭한 종이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냐? 아, 그러면 여전히 저희들은 유익하지 않은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옆에 서 있어.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한 것뿐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다면 만일 완전하다면 할 수 있냐? 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자매님이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유죠.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다. 왜? 당연한 일이니까.
네. 네,
당연한 거 당연히 했는데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없죠.
네.
자, 설령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우리의 선행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무엘님이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우리가 했죠.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했어요? 아, 그리스도의 영이 하셨죠. 그러니 결국 그 착한 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의롭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혹 우리가 선을 완전히 행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라 영원한 상급에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공로와 상급은 비율이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등은 1등상 받아야 되죠. 네. 2등은 2등상 받아야 되고.
그쵸.
1등이 3등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공로와 상급은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공로들은 일시적인 공로죠.
네.
이 땅은 이따가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예요? 영원한 상이거든요. 일시적인 공로를 했는데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3등을 했는데 금메달을 받느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행위가 완전하다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칭의의 결과들이지 칭의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칭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네.
그 칭의의 결과로 선행을 한 것뿐이에요.
네.
완전하게 선행을 했다 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다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이번에는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죠.
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만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방금에 읽은 말씀처럼 그러한 행위는 성경의 선언과 반대되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가 자랑하게 되니까.
네.
예, 마귀적 올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또 있는데요. 사랑자 미님 아실 것 같으세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양심의 평안과 위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할 수 있어 한두 번 선행을 한다고 쳐도요. 실패할 때가 훨씬 많고 결국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완전한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또 완전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네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잘한 일 때문에 가거든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네.
예. 자, 또 있어요. 완전한 행위라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행위로나 또는 행위와 믿음이 결합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어떤 사람도 어떤 것을 보든 어떤 시기든 똑같이 구원 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국 가고 우리는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각났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주가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나 구원 중 일부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또 다른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2문을 마쳤습니다.
네.
이 교황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거 아니잖아. 이제 이런 반론에 대해서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63문으로 넘어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3문 질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답은요?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형제님, 네. 교황주의자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했죠?
네, 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또는 그렇죠.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행위를 주장하죠.
네, 예,
행위를
맞습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행위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상급이란 공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말하자면 63문은 교황주의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답 같은 것을 살펴보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교황주의자들은 영생이 뭐냐? 이건 선행에 대한 상급이야. 그들이 이제 행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선행의 공로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잘못에 떨어졌을까요? 제가 뭐 그냥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적용을 한 게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니까요. 상급이란 공로를 전제하는 말인 거죠. 사람들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글쎄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잠시만요. 아니요, 사무엘 형제님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 간에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고 상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상도 주고 한다는 마음은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를 가끔 듣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상급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언제나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뭘 주질 않죠.
네.
뭘 잘해야지 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자매님 이야기한 것처럼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가끔 보거든요. 잘하지 않았어. 심지어 잘 못했어. 그랬는데도 뭐 더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교황주의자들이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 같아. 이런 시작이 결국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악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새겨져 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주신다?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나눈 것에 대한 반론이 있거든요.
네.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상급이 제시된다면 그 일은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선행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정의의 질서에 따르면 선행은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입니다.
네, 여기 좀 주전제가 조금 어렵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상급이 제시된다면 그 일은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인데 쉽게 말하면 만일 어떤 일을 했을 때 상급을 반드시 주어야 된다면 상급이 의무라면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한 일은 공로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상급이 의무라면. 하지만 상급이 의무가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해도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의무가 없다면 그래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랬는데 약속하진 않았지만 줄 책임은 없었지만 상급을 줬어요.
네.
그럴 경우 한 일, 그 착한 일은 공로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어떤 의무 같은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래전 앞부분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고 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없는데 우리에게 상을 주셨고 또 우리를 아무런 공로가 우리한테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상급은 결국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반론의 주 전제는 맞아요. 이것이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착하게 살면 줄게. 의무라면 그래서 받는다면 그 일을 한 우리는 공로를 세운 거겠지만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도 없고 상을 주실 의무도 없으세요. 그냥 버려두셔도 되는데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에 뒤따라 주어지는 상급은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주실 책임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뭐 네. 선행을 하든 뭐 안 하든. 그런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해야지 상급을 주신다. 물론 이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는 걸까요?
그야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베푸셔서 그러한 선행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입증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상을 주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걸 기뻐해. 네가 이렇게 살면 난 정말 이게 기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네.
5편을 읽다 보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고 저거 싫어하시네. 호불호라고 말하죠. 좋아하는 네.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게 너무 분명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러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네.
그럼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살다 보면 뭐 어차피 선행으로 영생 받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급은 은혜로 주시지만 그래도 선행해 상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이야기한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 뭐 우리가 선행이든 악행이든 은혜로 상급을 주실 텐데 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하실까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면 마치 우리가 공로를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그리고 성도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시네요.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애기 안 키워보셨잖아요.
네. 소망합니다.
네. 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막 뭘 사줘요.
네.
뭘 사주고 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빠 하나 줘봐, 아빠 하나 줘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아, 줬다가 뺏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조그만 아기한테 그거 사주고서 치사하게 아빠가 뺏어 먹냐, 그거 줘봐라 이렇게 말하길래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부모는 이제 자녀에게 나누는 것도 가르치고 또 뭐 꼭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분명히 내가 사주고 내가 준 건데도 이렇게 받을 때 그 조그만 손이 사탕을 하나 딱 제 가슴으로 다가올 때 그 가슴이 심장이 울리는 뭔가가 있다고요. 막 찌릿찌릿한 그런 사랑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착하게 살아. 그래야지 상 받아. 하나님 그냥 다 주실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버르장머리 있는 자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공주님 되고 왕자님 될 분들 아닙니까? 이미 다 왕관 쓰셨지만 그 품위를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굳이 그냥 주실 거면서도 우리에게 선행을 해라.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론이 또 있거든요. 사랑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은 하나의 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일단 전제는 맞는 것이 확실한데요.
확실하죠.
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제는 맞는데 결론이 잘못됐군요.
결론은 완전히 잘못됐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에서 믿음은 하나의 행위이다. 이 둘 사이의 논리의 단계가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어색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전제들이 많이 비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계단을 한 계단부터 두 번째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에서 10계단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왜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났지? 네, 엉뚱한 결론이에요.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지만 중간이 완전히 네 설명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은 뭐예요? 수단인가요? 아니면 원인인가요?
아, 그야 당연히 수단이죠. 네, 하나의 도구일 맞아요. 뿐입니다. 네, 믿음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너무 과장된 결론이 나왔냐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구원의 원인처럼 전제한 거예요. 수단인데. 네. 그리고 믿음은 행이다. 그러니 행위로 의롭다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버리면. 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중간 과정에서 훌쩍 건너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63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혹시 한 분만 나눠보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아주 강렬하게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대명사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달고 맛있어 보이는 사탕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이삭을 다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성품과 품격의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저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가장 아끼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행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빗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귀한 나눔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제가 한 번 나누면 그거에 한 10배 정도 더 깊은 나눔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고 또 뭐 죽이지는 않았죠. 흉내만 냈지만 그 장면 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새